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RC 스포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가 거의 다 끝나가요. 우리는 일과에서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원래 목적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던 생활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은사이자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로 나타난다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7과에서 참 사랑을 맺음으로 나타나는 다른 열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할 개요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째, 희락과 화평, 그리고 인내와 자비, 양성과 믿음, 온유와 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르는 두 가지 특성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희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기쁨을 많이 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곧 희락은 이 세상의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바울은 성령님은 짜증을 내거나 우울하거나 냉소적이지 않으시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스테이먼트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짜증을 내거나 우울하거나 냉소적이지 않으시라는 말은 굉장히 새로운 티칭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 영혼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성경적 특성이 형성되는데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명랑한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면 모든 때 언제나 명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는 기쁨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참 신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기쁨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데서 비롯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신랑과 신부의 기쁨이며 결혼식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웨딩데이를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예쁜 웨딩 가운을 입으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웨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하의 기쁨이고 가장 먼저 축하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이 세상 걱정근심에 쌓여있는 그런 가식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을 초래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비유를 공부할 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서 그 땅을 다 산 것을 기억하시죠? 이와 같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극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기뻐하지 않죠. 비극을 만난 사람에게 가서 기뻐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동정심이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자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승리가 신자 개인에게 주는 의미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불행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것이 비극이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저희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히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사랑에는 평화가 따라오죠. 평화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 샬롬이란 뜻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 예전에는 평안하셨어요? 평안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안부를 전한 것을 저희 문화에도 그런 말이 있죠. 두 번째 평화는 나라의 평화를 말합니다. 전쟁이 잦았던 유대 민족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또한 평화는 구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들끼리의 관계가 새롭게 개선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고 동료 인간들과 불화한 상태이며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회개와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적인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화평은 위의 것들과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짓 평화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비겁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위협을 받을 때 갈등이 두려워서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명예롭고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평화는 적당히 달래며 비위를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직면하기 두려워서 거짓 평화를 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지만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하는 것이죠. 진실을 직면하기 두려워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청소한다고 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카펫 밑으로 쓸어 넣던지 아니면 벽장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 평화를 추구할 때 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는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들은 죄로 썩어갔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평화를 외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팻말 아래 죄를 허용하며 눈감아줍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다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부르고 있죠. 개인도 진실을 직면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두려워하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뒤틀어질까 두려워하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평화를 추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술궂은 태도로 싸움을 좋아하는 태도로 다투기 좋아하는 태도로 세상에 반감을 산다면 그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화로운 마음과 행실과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물론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평화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잘 나와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을 보십니까? 그것에 대한 치료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유하면 평화로운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다툼의 정신과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을 죽여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자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죠. 성경은 하나님을 오래 고통을 견디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을성을 잃는 이유는 지연으로 인한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은 엄마가 전화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엄마는 아이들이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가려고 기다립니다. 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기다림이 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떠난 자녀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부모가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는 사람은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고통을 견디다라는 뜻은 마크로라는 크다라는 접두사와 투모스라는 감정 또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감정을 의미합니다. 큰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앞에는 항상 변함없는 이라는 수식어가 따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인간의 사랑과 대조해 보셨나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한 상대방에게 헌신합니다. 하지만 실수나 죄나 갈등이 생기면 그 관계는 틀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합니다. 그런 사랑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성과 일관성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라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제 스프로 목사님께서 정의와 변호와 보복의 뜻을 정리하시는데요. 이 세 단어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가르듯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가르는 게 쉽지 않죠? 그만큼 뜻이 비슷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범죄에 알맞는 형벌이나 부과도거나 공로에 알맞는 상급이 주어질 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물건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물건에 맞는 값을 다시 치르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의라고 하고 또 부당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변호는 무엇입니까? 변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무죄함을 밝힐 때 변호가 이루어집니다. 고소가 거짓음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훔쳤다고 고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훔치질 않았어요. 근데 모든 상황이 이 사람이 훔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변호사가 이 사람의 무죄임을 변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변호입니다. 보복은 무엇입니까? 보복은 상처를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는 악을 저지른 자를 징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할 권한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무자비한 복수심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누이가 겁복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가 나옵니다. 그들은 온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하게 만들죠. 그 할례한 동안에 이 두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 그리고 재물들을 다 빼앗아오죠. 여러분, 보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두 오빠들은, 브라더들은 자기 누이가 겁복을 당한 것을 복수한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정의는 무엇입니까? 누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오직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만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보복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게 놔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스프롱 목사님, 근데 왜 이것을 왜 여기다 쓰셨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왜 보복에 대해서 쓰셨나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죠? 오래 참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자비를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보복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심을 갖고 모욕과 상처를 참아내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는 것은 참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 미덕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죠. 우리에게 초유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서 통제할 수 있지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지 않고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 되십니다. 오직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판단하지 않고 그 실수를 함께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가족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서 깼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아끼는 물건이나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라고 상상해 보죠.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덤벙대서 그것을 깼니? 라고 다그치는 엄마가 있습니다. 한 엄마는 내가 실수로 그것을 떨어뜨렸구나. 어디 다치지 않았니? 그리고 곧바로 달려가서 그것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는 엄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엄마이세요? 여기에서 누가 친절합니까? 친절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친절한 사람은 따뜻하고 희망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저희가 배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라고 다윗이 범죄한 후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독교 문화 안에서 우려되는 문제 하나를 인색한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속이 좁은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이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징계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잘못과 죄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것을 덮어주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일일이 따지고 가르치려는 유혹을 느끼십니까? 사소한 잘못을 따지는 태도는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아직 덜 익은 풋열매와 같습니다. 덜 익은 과일은 단맛을 내지 못하죠. 쓰거나 떫은 맛만 낼 뿐입니다. 과일나무도 맛있는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해가 필요하고 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위와 열을 다 견뎌야 맛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인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이제 양선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선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가 벌써 이번 공부하면서 1과와 2과에서 선을 많이 공부했어요.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참된 마음으로 그분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외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참된 마음을 가질 수 없죠. 불신자들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휴머니즘 차원에서 행동할 뿐입니다. 그들의 내적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죠. 인간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할 도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능욕하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바꿔 놓으십니다.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선을 지향하는 새로운 성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했던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십니다. 바울이 양선을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양선의 의미는 탁월함, 훌륭함, 그것을 또 인정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선한 것을 또 참된 것을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지니는 질서와 조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선함은 적극적인 친절로 표현되는 도덕적 또 영적 우수성입니다. 믿는 자들은 선을 보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언급한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성령의 열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동사의 기본 의미는 믿는다 또는 신뢰하다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스프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서로 별개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죄로 갈등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육적인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동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죄에 이끌려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고 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죄를 원할까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할까요? 왜 죄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원하기 때문이고 죄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 죄를 짐으로써 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프레셔 때문에 아니면 나는 초이스가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죄를 짓는 걸까?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다른 성도들도 다 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운 성품을 반영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파멸을 자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완전한 지혜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또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 행복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다 배웠죠? 그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이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과 평화와 충족함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믿음의 열매가 더욱 커지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커지죠. 매일매일 자랍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 생깁니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 거짓과 싸울 수 있는 힘, 거짓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커간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영적인 전쟁을 싸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와 절제를 알아보겠는데 지난주에 온유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책에 온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죠. 수동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 소심하거나 말이 없고 겁이 없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강인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로 구약의 모세를 들 수 있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끌어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치리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만의 영이 아닌 자신감의 영이시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평화로운 태도를 지닙니다. 주어진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기꺼이 이행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위와 힘을 지위에 있을 때 그것을 겸손과 온유로 잘 통제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를 보겠는데요. 저자는 절제를 동산과 정글에 비유했죠. 정글에는 야생동물이 살고 동산에는 가축들이 삽니다. 다시 말해서 동산의 동물들은 통제와 제어를 받았습니다. 길들여졌다는 뜻이죠. 동산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통제되어 자라는 곳이고 정글은 거칠고 혼란스럽게 자라는 곳입니다. 동산은 통제가 된 곳이고 정글은 통제가 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도 뒷마당을 몇 달 동안 가꾸지 않으면 풀들과 잡초가 자라서 정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고 할 영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에 말씀하신 우리의 혀, 곧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화내는 것을 절제해야 되겠죠.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이 절제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노는 것, 쇼핑하는 것, 화내는 것, TV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거, 셀폰 보는 거, 어린아이들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절제는 모두 필요합니다. 절제를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고 거칠고 혼란스러운 충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웠듯이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잊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제때의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느니라. 복 있는 자는 이런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미성숙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자세하게 공부하며 저희 자신의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며 거룩함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